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님의 사랑보다 더 변함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만지시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자매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호세아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지아자매님, 호세아서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찌릿하게 뭔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울부짖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다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깨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을 깊이 건드려요. 하나님이 억지로 끄는 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서 끌어안는 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일으켜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 같고 우리를 먹이려고 몸을 굽히셔서 손으로 음식을 떠먹이게 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호세아서 1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는 부모 같아요.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걸음마 가르쳐줬지. 넘어지면 안아서 일으켜줬지. 네가 굶을까봐 내가 직접 몸을 굽혀서 너에게 먹였지. 그런데 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이 구절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너무 쉽게 멀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자꾸 멀어지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더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 처음 깊이 느꼈어요. 특히 8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뒤집힌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품은 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정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평안한 마음이 부어지는 곡 같은데요. 호세아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죄로 인해 지치고 무너진 것을 아시고 또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괜찮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버리고 또 손을 떼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 마음이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는 치유를 위한 상처인 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징계받는 백성의 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책입니다. 너 왜 그 길로 가니? 그 길 끝에 상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 길을 택하니?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마음이 호세아서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신지도 배웠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천천히 기다리시고 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지하 자매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랑자매님, 사모령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저는 2월 초면 한참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과 수련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면서 아이들이랑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애쓰시네요.
네, 저는 지난주 우리가 예정과 선택 그리고 유기에 대한 관해서 배웠었잖아요. 2월이면 2월 16일 우리 북조선에서는 조선소년단원이 입단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일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그날에 우리가 선택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시험을 다 통해서 그 1차에 모두가 합격하려고 그렇게 서로가 피터지게 암송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참 우리에게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아갔었는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죠. 오늘도.
네, 지난주 광야학교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은 예정에 대한 반론, 유기된 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회개해도 소용없고 그러니 회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유기된 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반론은 참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버려진 자인지 선택받은 자인지를 계시하지 않으셨고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기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전의 반론은 모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면서도 유기된 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 회개한다면 그는 더 이상 유기된 자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두 번째 주제, 예정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섭리와 예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봤는데요. 둘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도모인데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도모하심이라면 예정, 선택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도모하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정이란 무엇인가, 즉 예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이란 사람의 창조,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의 사람의 타락의 허용, 그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 그리고 중보자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 중보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으로 부활하며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하심.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심판으로 부활하며 영벌에 던져짐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불변하는 계획과 도모하심입니다.
네,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두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선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신 작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통하여 일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과 회개로 보존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베푸시기를 은혜로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네.
유기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를 통하여 일부의 사람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들을 무지몽매로 벌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정죄하사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로 그분이 지극히 의로운 판단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선택도 유기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두 번째 주제, 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그래서 어떻게 내렸나요?
네, 결론적으로 선택과 유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과 유기는 영원하다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세 번째 주제, 예정의 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것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만약 유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우리 죄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이니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실만 봐도 유기의 원인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기와 정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그의 원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 회심하도록 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정의 최종적 원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 즉 택한 자들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네.
또한 유기의 목적은 정의의 선언, 즉 유기된 자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미움을 드러내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54문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54문을 하고 있네요. 길죠? 왜 이렇게 길어요? 53문의 내용 중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또는 선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좀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볼 차례네요. 예정 또는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네, 앞서 보았듯이
네.
예정,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고
네.
유기의 결과는 그 반대로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아닐까요?
구원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것, 중보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의 은사와 사역, 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유효적으로 부르시는 것과 또 그들의 회심, 그리고 믿음, 의롭다 하심, 중생, 선행, 견인, 영광스러운 부활, 영화와 영생 이런 거겠네요.
정말 훌륭들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냥 급하게 생각하면 예정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저 구원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중간 과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기 쉽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은 대답이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기의 결과,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기된 자들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그리고 무지몽매와 완고함, 죄 안에서의 견인, 심판의 부활, 영벌의 버려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쭉 살펴보세요. 뭐가 있어요? 완고함이 있다고요. 무지몽매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고집을 피워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게 다 유기된 자들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일들에 속한다는 거죠. 자, 이 네 번째 주제 예정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관한 반론이 있습니다. 사랑자매님.
네.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선택의 결과는 선행이다. 그러므로 유기의 결과는 악행이다.
네. 이 반론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마귀나 사람이 왜 악행을 저지르느냐. 하나님께서 유기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건 유기의 결과다. 그러니 마귀나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유기로 떠넘기는 거예요. 유기했으니까 죄 짓는다. 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결과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예, 예.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가 맺히죠. 예, 그러면 배가 맺히려면 배 씨를 심어야 돼요. 원인이
네, 그렇죠.
달라야지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기 역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건대로 하자면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택함은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지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아까 이제 정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자신에게
있다.
있다고 네. 했잖아요.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결국 죄를 짓는 건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예요.
네.
그러니 마귀와 악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뭐 유기나 이것에 있다라고 핑계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핑계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예정과 선택에 관한 네 번째 주제, 예정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반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주제, 예정은 불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예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은 불변, 그러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그분의 작정이나 일하심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불변하시니 예정 역시 불변, 확정된 것입니다.
네, 사랑자매님 아주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뜻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뭐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목적하십니다. 당연히 유기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유기 역시 불변하다는 거겠죠. 뭐 확실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경의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선언들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 증거받는 게 좋겠죠.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을 하죠.
네.
이사야 46장 10절, 말라기 3장 6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아멘.
마지막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으니. 그분의 터가 견고하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기여하는 모든 수단인 그분의 예정이, 선택이 참으로 확실하다, 견고하다,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변하지 네.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 말씀은 네. 우리가 확실한 위로를 갖고 영생을 비롯한 신앙의 모든 조목들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잘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네요.
네, 그렇네요.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교훈이니 그것만 봐도 예정교리에 관해 잘 아는 것이 마땅하다 싶긴 합니다.
그래요. 예정교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미래의 은혜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다른 말로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미래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불안해.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예정하고 선택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길 때 당연히 이제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 오늘의 생활에서도 그러한 분은 진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다섯 번째 주제, 예정은 불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어느 정도나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예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제 네.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선택과 유기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일방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들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선택과 유기가 진짜로 있냐? 아, 진짜로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워왔죠. 이게 뭐냐, 예정이 무엇이냐, 있냐 앞에서 배워왔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사랑자매님께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예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은 모르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나를 선택하셨다, 이 지식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은 언제 얻어질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 선택받았어 알게 될까요?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내가 선택받았다 이걸 알게 될까요?
그건 무조건 태어난 뒤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신의 회심이나 참된 믿음과 회개 등 영생으로의 선택들을 근거로 해서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니 태어난 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임을 알고 믿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는지에 관한 지식은 후천적입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나 대답 자체는 쉬운데 사무엘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였어요? 회심과 참된 믿음과 회개였죠. 택함 받았다고 믿는 자에게 이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 각자 다시는 택함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각 사람은 2. 자신의 믿음과 회심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이 선택받았다는 것도 앞에서 말했지만 아 나와 같이 적용해 봤을 때 아 그래 아 선택받았을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자신 외 다른 이들도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굳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에 관한 조목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지는 못해도 소망해야죠. 그렇죠. 다른 이들이 예정받았고 네. 또 네. 믿어야 되겠죠.
네.
사실 사무령제님 지금 이야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정이나 선택교리를 믿고 생각할 땐 항상 교회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교회와 한 덩어리로 나의 예정과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것과 관련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런가?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가 있었죠.
네.
사악한 아합 왕과 마귀의 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좌절한 나머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성도라고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아까 네.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 너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7천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사무엘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구원, 당연히 구원을 얘기하면 예정과 선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이들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믿어야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때 이제 내 믿음도 더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건 뭘까요? 주의할 거.
각 개인의 선택 여부에 관해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말고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았고 자기 믿음까지도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왜 나만 혼자 남았지라고 생각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그중에 하나가 도무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네. 것 같고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예정과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외모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정과 선택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뭐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네.
다만 다른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되었길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겠죠.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우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니 판단 대신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이에 대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결정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회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선택 예정도 그렇고 이 유기도 그렇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오는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되겠죠.
네.
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유기된 자들이라고 결정 판단해서는 안 되고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아무튼 죽기 전에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왜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 내리면 나가서 복음 안전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사랑자매님.
네. 오늘 알아본 것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과
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연결되면서 그러나 또 겸허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것이 남에게 정죄가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겸허하게 수긍하고 또 겸손이 있어야 될 필요성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 뭐 쉽게 도 아니라 판단해서는 네. 안 되지만 자기 네. 자신의 예정 선택은 확신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확신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참 믿음, 참된 회개.
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하이델베크 요리 문답 1분에 나오죠.
네.
네. 또 그럴 준비를 갖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주여 제가 확신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사랑자매님 이야기하신 대로 겸허하면서도 굳건하게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기 확신에 대해서 또 마음이 동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기를 갈망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함인 거죠. 하지만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잠시 또 세상과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상상력들이 들어오고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너만 남겨두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수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저희 고향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네. 네,
어둡고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 귀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